출국한 김정은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는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파견된 노동자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당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원래 임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조차도 북한 간부들이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체불 등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현황이 궁금합니다. 요즘엔 어느 지역으로 몇 명 정도 파견되고 있나요?
예. 주로 러시아, 중국에 많이 파견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등에서 17개국의 126개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약 1만 7천 명, 중국은 2만 명 이상이 파견돼 있고, 그다음에 몽골이라든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등등에 모두 10만 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국가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나요?
예, 그 업종도 대단히 다양한데요. 약 한 15개 정도 분야에 취업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건설이라든가 봉제가 많이 있고, 요식업, 의료, 제조업, 광업, 수산업, 임업 등등에 취업되어 있고, 최근에는 특히 중국 지방에 IT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든 건설업에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북한 당국이 이렇게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는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원을 판매를 하죠. 북한이
네.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 약 7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자원을 판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수출이죠. 소위 노동자를 해외에 취업시키는 거. 그다음에 관광 산업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남한을 포함해서 동포들이 송금하는. 북한으로 송금하는 그런 걸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위조지폐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이제 불법적인 수단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해외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외화벌이를 위한 것이죠.
네.
외화벌이를 통해서 연간 약 3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2차 상품을 생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월한 상품이죠. 노동자들을 수출함으로써 체제의 유지라든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이 된 그 분포 지역을 보면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집중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곳에 몰려있는?
역시 지리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북한과 가깝고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또 맞아떨어지고 있고
네.
물론 러시아는 지금 자유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옛날부터 이 러시아와는 사이가 좋았었던 거고 중국은 역시 지금 가장 친밀한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이 ILO에서 규정하는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규칙들을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잘 지키지 않습니다.
네.
아직은 이 국가들이 민주화된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사실 인력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정하는 그런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서도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파견 노동자들로 선발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가 되나요?
일단 성분이 좋아야 되겠죠.
네.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토대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 파견돼 있으면서도 그런 자본주의 사상에 잘 물들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차례 정도 서류 검토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네.
추천을 받습니다만은 그 추천받은 사람들 내에서도 서류 검토를 철저히 5차례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도 4차례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신상 검증을 네.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뇌물을 일정 정도 또 바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까지요?
예, 성분 검사에서 통과가 된다 손치더라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백이라든가 뇌물을 제공해서 해외 파견 근로자가 선발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분이 좋지 않으면 이 해외 노동자로 선발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근로 환경이 어떤가요?
매우 열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같은 데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냉난방 시설이 잘 되지 않은 구식 그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샤워 시설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밤샘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8시간 정도 노동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휴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1월 1일 하루만 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엄청난 노동 강도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네.
해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사실 정당한 대가를 받기는 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 따라서 임금 책정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00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네.
조금 동남아 같은 데는 200달러인지 300달러 정도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은 북한 당국과 그 해외에 있는 그 회사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모든 임금들이 기본적으로는 북한 당국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고 북한 당국에서 이제 그중에 10%가 됐든 요즘은 30%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서 10%에서 30% 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이 임금 체불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한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당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매달 네. 조금씩 주고 최소 경비만 지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귀국할 때 이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귀국할 때 이 돈들을 주지 않은 걸로 또
네.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매달 지급한 그런 돈 중에서도 가끔 당 자금이라든가 충성 자금으로 바쳐야 된다. 또 2.16이라든가 4.15 같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 같은 때에 충성 자금을 좀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많지 않다. 그렇게 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착취다. 이렇게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벌크 캐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량 현금이
네.
당국으로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 당국은 이 해외 근로자들을 취업시킴으로써 3억 달러 정도 버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 나와서도 이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를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감시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대체로 근로자 30명에서 50명 단위로 고위보원이 한 명 붙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시위 요원이 한 명 있다는 것이죠. 30명 내지 50명 단위로. 그다음에 사상 교육은 계속 합니다. 해외 나가 있지만 그다음 총화도 합니다.
네.
주관 총화를 계속 하고 사상 교육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지인과는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는 현지인과 접촉을 할 수 없고 혹시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2인 내지 3인이 함께 외출을 하는 그런 네. 식으로 지금 통제를 받고 있고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외출이라든가 외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혹시 회식을 할 때라도 단체로 회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해외에 나가면은 자신들의 여권들은 보이부라든가 네. 당국에서 다 일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통제가 심하지만 그중에서 또 탈출하는 사람도 간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숫자에 비해서 사실은 이 탈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해외 근로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서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불만도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1일에는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가 생활고에 비관해서 몸에 불을 붙여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열악한 그 근무 환경, 노동 환경 때문에 불만이 많죠.
네.
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1달러를 봉급으로 받는다 한다면 북한에서 암시장으로 약 8천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노동자 봉급의 약 2.5배가 되는 거죠. 1달러당.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든 최소한 10달러 내지 20달러는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뇌물을 수천 달러씩 주면서 해외에 나가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로 중동 같은 데 가게 되면은 3만 달러 정도 벌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약 3년간 근무할 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1만 달러. 그것은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봉급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청부업. 그러니까 과외로 일을 해서
네.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북한 근로자들 귀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네.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큰 가전 제품들을 사서 북한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
정도 살 정도는 돈을 모은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황은 열악하지만 북한 내에 서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만큼 또 외부 세계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식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의식 변화를 겪는 노동자들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명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한 통제를 하거든요. 사상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일반인은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지만 고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식 변화를 느낄 만큼 그렇게 그 외부 사조를 접촉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교육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식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고 역시 이제 해외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고위급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네.
고위급 탈출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 대개 보면 외무성 직원이라든가 외화벌이 상사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아무리 통제가 심하다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 자유주의 사상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탈북자도 생기게 되고 망명자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벌목공 12명이 집단적으로 탈출을 해서 남한으로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역시 북한 내에 있을 때보다는 밖에 있을 때 역시 자유주의 사상이라든가 자유주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북한은 그만큼 통제를 많이 가하는 그런 역설이 여기에서도 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 입장에서 자꾸 통제를 해오면 해올수록 벗어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이렇게 국제사회에도 낱낱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떻든 노동자들을 통제를 해야 탈출자가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땅에서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권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통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탈출자가 간간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를 안 보내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외화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외화 획득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탈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그만큼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북한으로서는 양날의 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또 체제를 약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외화벌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제 해외에서 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니까 나름대로는 인권 개선에 조금씩 관심을 두고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이 참 궁금한데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목소리는 많은 듯 하지만 이 막상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법이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국제사회의 압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그 당사국들이 네.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국들이 대체로 인권의식이 약합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성에 대한 권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중동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들의 인권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또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건설이면 건설. 주어진 과업을 제때 잘 해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당사국들이 자신들이 그 인권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설을 하게 되면은 제때 건설을 해내면 된다는 생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 근로자들은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동 국가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노무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서 노무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파업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그 국제노동기구 ILO가
네.
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 이 북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당국에 압력을 가해서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추방하도록 만드는 그 방식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주는가 이걸 또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국제인권 규약이라든가 ILO의 어떤 그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네.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북한 해외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사례를 인권 침해 사례죠. 그걸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런 다방면적인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현준 원장님과 함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